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여자 축구 최강국 어느 나라일까요? 네, 미국이죠. 자, 올해 프랑스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의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 축구협회가 오는 2027년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여자 월드컵 유치에 나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 회장이 이번 주에 스포츠 전문 채널 ESP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비전 2027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여자 월드컵 세 번째 유치에 도전합니다. 미국이 여자 월드컵 개최국이 됐던 게 지난 1999년과 2003년이었죠. 그중에 1999년 중국과의 결승전 경기를 미국인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여자 월드컵은 1991년 시작됐는데요. 24개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8차례 치러진 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을 거뒀죠. 1991년 중국에서 열린 게임에서 이겼고요. 99년 미국에서 중국과 맞서 5-4로 이겼습니다. 0-0 무승부로 전후반 끝나자 승부차기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일본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 캐나다에서 열렸던 2015년 경기였고요. 그리고 올해 네덜란드를 2-0으로 눌렀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2023년 개최권이 누구에게 갈지 관심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의 도전을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2023년 대회는 한국이 북한과 함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2023년 대회 개최지는 내년 3월에 결정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다이도가 부릅니다. Thank you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전자담배 회사 소송. 전자담배가 등장하기 시작한 10년 전,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전자담배는 지금은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연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입증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도 전자담배 판매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보건당국이 10대들의 만성적인 전자담배 흡연, 특히 이 줄이란 상표의 제품이 높은 니코틴 함량과 손쉽게 감춰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이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중독성이 있고 보건 전문가들은 그 화학적 성분이 뇌의 발달에 매우 해롭다는 등의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전자담배 제조업체 단체가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전자담배 시장의 상품 조사 수천 건을 앞두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를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담배 기술협회가 미국 식품의약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전자담배 제조업, 도소매업, 전자담배 흡연장치와 각종 첨가 향료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 수년 동안 해온 노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FDA의 전통적인 담배 제품에 대한 막강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 2009년도의 법에는 전자담배는 언급되지 않아 있고 2016년에서야 전자담배와 흡입장치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었는데요. 하지만 FDA는 그 이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 시작 시기를 계속 미뤄왔고 한때는 2022년으로까지 연기했었습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업계는 다음 해 5월로 예정돼 있는 각종 생산품의 정부 제출 기한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켄터키주 연방지법원에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전자담배 대명사가 된 줄사도 이번에 소송을 낸 전자담배협회의 800개 기업 가운데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육류세 논쟁.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장 조사 업체 피치 솔루션 매크로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육류세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를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가 인상되면 육류 산업을 겨냥해서 이와 유사한 규제 조치를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육류세는 아직 초기 단계라 농업 단체의 반대가 심하지만 서유럽에서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만약 이 세금이 육류세가 관심을 끌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나 식물성 단백질로 식단을 바꾸고 시장에서는 육류 대체품이 인기를 끌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미국이나 브라질 등에서 조만간 세금이 집행될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두 나라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이기 때문인데요. 이 육류세 운동은 축산업이 지구 담수의 10분의 1을 소비하면서 산림을 파괴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시작됐는데요. 유엔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동물 윤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유럽에서는 이미 육류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등장했죠. 미국의 피치 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이 육류세 논쟁은 기본적으로 건강보다는 기후변화에 기초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와도 직결돼 있죠. 붉은 살코기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과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은 학술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관한 내용을 올린 것을 다룬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함지아 기자와 저의 콜라보레이션, 즉 합동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편지에서 매우 정중하게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건 긴 편지였고 내용의 상당 부분은 터무니없고 값비싼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직후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나에게 보낸 친서에서 매우 정중하게 연합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적었다며 그건 긴 서한이었고 상당수는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들에 대한 불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서한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약간의 사과였다면서요. 그 시험들은 훈련이 종료되면 멈출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후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어서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핵이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들 중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9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서한이 세 쪽에 달하며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를 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요. 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혹평인데 연합훈련을 놓고 이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이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동맹과의 훈련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글쎄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운영을 위해서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한 연합훈련은 상대국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획과 군사 운영 개념 등을 배우는 기회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지금의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며 미군을 한국으로 보내 숙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흔히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린치핀, 그러니까 중심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중요한 훈련에 대한 국군 통수권자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동맹의 중심축이 바로 연합훈련이라면서 이를 위한 훈련은 그래서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훈련을 혹평하는 것은 훈련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다른 각도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익 그리고 전략보다는 오로지 금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아주 선전부서를 통해서 발언을 인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네, 마이클 오웰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 자칫 북한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데 결국 이는 북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유감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외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오헬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헬런 선임연구원은요, 또 지금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단호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기사는 최근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들의 대형 화물선이 목격되고 그리고 야적된 석탄의 양도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함지아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선박은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엔 13일 사진보다는 약 30m 뒤 지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실을 때 통상 한쪽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로 지난 13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보니 선박 한 척이 확인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위성 사진을 통해 보니 이 선박은 110m의 길이로 크기로만 본다면 대형 선박이었는데요. 사진엔 선박 주변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네.
이 선박은 10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엔 13일 사진보다는 약 30m 뒤의 지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통상 석탄을 실을 때 한쪽 적재 공간을 채운 다음에 다음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선박을 전진시키는데
네.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위성 사진을 통해 본 결과가 배가 한 척만 목격이 된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지난 1일부터 13일 사이 남포의 석탄 항구를 관측했는데요. 적어도 4척의 선박이 3일에서 4일씩 머물다가 떠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특히 지난 3일 포착된 선박은요, 길이가 약 138m였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게요.
남포의 석탄 항구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네, 자, 지난 2017년 8월에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시행한 뒤에는 통상 이런 선박들의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요, 지난해 초부터 대형 선박들이 포착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드나드는 선박의 종류와 그리고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남포의 석탄 항구는 지난해 3월 북한 선박 와이저니스토가 석탄을 실었던 곳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곳에서 석탄을 적재하는 와이즈 어니스토어를 포착한 바 있는데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뒤 이 선박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1년 가까이 억류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북한의 이런 선박의 움직임과 관련해서요. 뭐 재무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요. 지난 3월에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제재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도 같은 달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운송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이 남포항 쪽에서만 보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화가 감지된 또 다른 석탄 항구는 러시아와 인접한 라진항입니다. 플래닛 랩스의 지난 1년간 위성사진을 통해서 관측한 결과 야적된 석탄의 양과 모양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선 과거 석탄이 주로 야적됐던 서남쪽의 부두 대신에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부두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네.
라진항의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는 러시아산 석탄이 라진항 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를 제재의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 잘 살펴봤습니다.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기사는 미국과 한국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연합연습이 지난주 11일에 시작됐는데요. 북한은 한국을 비난하며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온 기사입니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한국 합동 참모본부는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올해 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군사 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병력 군 장비가 직접 투입되는 훈련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아닌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그리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서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합니다.
네.
이는 한국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상부지휘구조 편제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비난했다고요?
네, 북한은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건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연합 연습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청와대를 향해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또는 겁먹은 개가 요람스럽게 지저댄다는 등의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자 북한의 특유의 이런 직설적 비난이 이번에 아주 제대로 표현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국이 전쟁 연습을 하면서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면서 앞으로 새벽잠을 자기는 글렀다고 밝혀 추가 무력 시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아울러 북한이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이는 철저히 미북 사이의 대화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직접적인 비난을 직접 들은 한국 정부 편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한국 청와대는 결국 연합 연습이 끝나면 미북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청와대 측은 통상 북한 담화부는 한국 정부의 담화문과 그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다면서 담화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 네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기사는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 기사입니다.
네.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추적이 어렵고 정부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AP통신은 12일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이 17개 국가에 최소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최대 피해 국가로 무려 10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지적했 듯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은행에 대한 공격보다 추적이 어렵고 그리고 정부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이 자행한 사이버 공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은 지난 2017년 전 세계에 4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워너크라이 공격입니다.
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내야만 암호를 풀어서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네.
올해 3월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북한 해커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최소 5개 거래소에 해킹 공격을 가해서 5억 7,100만 달러를 절취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해 5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칠레 국영은행에서 1,000만 달러를 홍콩의 계좌로 이체했고 그리고 같은 해 8월엔 전 세계 28개국 14,000개의 ATM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을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고요.
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외화벌이 목적에 집중되어 있는 점입니다.
네.
실제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공격은 금전적 목적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확인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It's certainly a reoccurring them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한국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뭐 한국만을 향한 입장은 아니죠.
한국이든 북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부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다는 게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좀 확실하지 않은데요. 주한미군이 현재 3만 2천 명이 맞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주한미군 숫자는 2만 8,500명이고요.
네.
82년간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발언은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한국 정부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며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를 트위터에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을 다룬 기사를 가장 먼저 확인했고요. 이어서 최근 북한의 석탄항에 포착된 활발한 선박의 움직임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한 가운데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기사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해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는 내용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길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 국무부 설명도 확인했습니다.
네, VOA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해보는 독자 선택 시간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제이슨 워커가 부릅니다. Down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씨의 이야기 이번 주부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2의 고향 러시아 편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는 캘리포니아주 가운데도 한인 밀집 지역으로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내 한인 전체 인구가 200만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은 우선 미국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첫 발을 내딛지만 언어와 일자리 등을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지에만 100명이 좀 안 되는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가 아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입니다.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도 북한에서 러시아, 러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3, 40분 떨어진 도시입니다. 11월 초인데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외출에서 돌아온 김 씨는 숨이 가쁜 듯 보입니다.
아니, 난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에 살다 이게 제일 더운 데가지고 여기서 감기 더 많이 걸리네. 러시아 살 때도 감기 안 걸렸는데.
아이고, 여기 날씨가 꽤 덥네요.
예.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 김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란 러시아를 말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온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에게 세상을 알게 해준 러시아에서의 기억은 세월이 흘렀어도 툭툭 말이 나오는 돌아가고 싶은 시절입니다. 사할린은 러시아 사할린 주에 속해 있는데요. 함경북도 국경에서 출발해 하산 방향으로 1,600여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섬입니다. 땅 면적이 7만 2천 제곱미터, 4만 6천 제곱미터인 북한보다 크고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섬입니다. 김 씨가 처음 러시아 땅을 밟은 건 1980년대 모스크바에 유학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다 돼가는 오래된 얘기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에 난생 처음 바깥 공기를 마셔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별천지죠.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도 거기를 하니까 뭐 눈이 확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점이 가장?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비행장에서 탁.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니까 공기 자체가 틀리고 냄새가 틀리고 아 성님 들어가면 뭐 TV 냉장고 막 팔지 서고기도 뭐 쌓여놓고 생선이 없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산다는 나라 북한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완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잘 산다고 교육받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제일 잘 살고 좀 즐겨도 괜찮게 산다는 놈들이 뽑혀나갔는데도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죠.
김 씨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들어가면 외국에 보내준다고 하는 북한의 상업대학에서 요리 공부를 했습니다.
저 상업대학이라고 상업대학 가면은 먹고 살기 뭐 부조그만이니까 거기는 거기 가면 또 외국 내보내준다니까.
상업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김 씨에게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김 씨는 당시 북한에서 외국인 접대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에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레 파견돼가지고 나갔겠지.
뭘 배워요?
어떻게 외국인들을 먹이고 그 스타 외국인들하고 먹이고 뭐 서빙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식당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빨리 가나서 배워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스크바에 임카이라는 대학에 가가지고 배우고.
임카이?
예. 카페라 지브니 인스튜트라고.
김 씨의 모스크바 행은 조국 북한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일생일대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 좋았지. 네. 이스토니아도 가고 뭐 레닌그라드도 돌아다니고 쫙 다.
태어나 처음 북유럽 땅도 밟았고 북한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김 씨는 북한에서 처음 러시아를 밟았을 때 느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시 겪었습니다.
갈 땐 비행기 타고 가고 북한 들어갈 땐 기차 타고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짐이 있으니까 우리 뭐 TV 냉장고 좀 사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짐이 많으니까 기차 타고 들어가는데 무슨 서련에서 국경 넘어서 중국 만주리에 가니까 무슨 공기가 틀리고 끔찍해요. 단동을 지나서 신을 주면서 또 북한 들어가니까 눈이 딱 감겨요. 내가 여기서 살았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못 봐주겠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한심해서.
당국의 지시를 받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김 씨는 몸은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러시아에 두고 온 듯 했는데요. 배운 것을 다시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싫었습니다.
평양 상업관학교 교원, 그러니까 요새 뭐 교수라기잖아요. 그 선생으로 배치했지 우리를 배워주라고 애들한테 우리가 가서 배워왔으니까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번 맛을 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 통제사에 있다가 못 견디겠더라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김 씨는 지인인 당 비서의 도움을 받아 종합체육훈련소에서 빈둥거렸다고 말을 했는데요.
빈둥빈둥 놀다가 아 이거 또 안 되겠다 해서 뭐 좀 미끈 다녔어. 운정식당이라고 달러로 파는 거. 달러 식당 하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또 사장이 총살을 당했지.
김 씨는 당시 김 씨가 일했던 식당마다 돈과 여자 문제로 사장이 총살당하는 등 문제가 많았고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 하나 없애는 게 별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오산덕 총국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이 엄마, 김정숙이가 저 해령 출신이에요. 그래서 걔가 태어난 곳이 오산덕이라는 산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우리 어머니 서원을 풀어주는 회사라고 오산덕 총국이라고 붙여놨거든요. 자금을 태어난 곳 그걸 붙여서.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서 나간 거죠. 러시아로. 다시 사할린으로.
오산덕 총국을 거쳐 김 씨는 다시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도 고위층은 아니었지만 어딜 가나 밥은 공짜로 먹을 만큼 인맥을 갖고 먹고 사는 일만큼은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고위층은 아닌데 먹고 사는 건 최고이죠. 우리가 식당 가서 돈 내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졸업생들이 다 식당 책임자들이에요. 어 저기 안 주라 하고 얘기하면 그게 안 주면 그 북한 접대원이라고 하죠. 웨이트레스 들고 야, 저 갖다 주라고 그럼 좋아서 확 내보내주죠. 그럼 먹고 돈이 잘 내는 부분 몰랐으니까.
더 이상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도 알게 됐고 공기도 냄새도 너무나 틀린 러시아 땅이 눈에 밟혀 뭘 해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던 김 씨. 먹고 살 걱정 전혀 없었던 그였지만 그렇게 떠돌다 북한을 떠나 러시아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던 때를 떠올리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제2의 고향이 된 그곳에서 김 씨는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영식당에서 편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엿걷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공화당과 민주당은 186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끌었던 영웅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하죠. 양쪽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긴 한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정작 대통령이 되겠다는 두 후보는 조용한데 양쪽 지지자들이 나서서 요란하게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요.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 진영도 민주당의 호레이쇼 세이머 후보 진영도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거 운동은 두 당의 지지자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공화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상대 후보인 호레이쇼 세이무어와 민주당원들은 모두 비밀 반군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비난에 맞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는 거짓말쟁이며 급진적인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또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독재자가 될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는 호레이쇼 세이무어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남북전쟁의 영웅 율리시스 그랜트에게는 감격스러운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강인하고 과묵한 장군 역할 못지않게 대통령직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의 당선은 앞으로 새 행정부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전쟁에서는 분명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869년 3월 4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퇴임하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새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백악관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청년 시절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습니다. 남북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율리시스 그랜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에 선출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과 같은 웨스트포인트생으로서 그 시절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웨스트포인트 시절에 성적만 형편없었던 게 아니라 책임감도 부족해서 늘 교관들의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졸업하고 나서는 육군 장교로 임관이 되긴 했는데 아마 그런 다음에 멕시코 전쟁에 참가했을 겁니다.
멕시코 전쟁에서 돌아와서는 또 어떻구요? 아휴, 말도 마세요. 말썽꾸러기 장교로 이름께나 떨쳤습니다.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술 때문에 군에서 강제 퇴역당했죠. 군에서 쫓겨난 뒤에 여기저기 사업에 손을 댔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심지어 농사까지 지어봤지만 농사도 실패했습니다. 땅을 팔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요.
결국 부모님께 부탁해서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었죠.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가게에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점원으로 일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현역에 복귀했습니다. 이때부터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이름이 국가적인 영웅이 됐고요.
과거야 어쨌든 율리시스 그랜트는 천하의 로버트 리 장군을 무릎 꿇게 만든 영웅인데 대통령으로서 미합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겪은 가난과 계속된 실패의 경험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감정의 기복은 백악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종잡을 수 없는 판단과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도 일부 가까운 친구들의 조언에만 의존한 채 국정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돈이 많은 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이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성향은 내각 구성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돈 많은 사업가를 재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상원은 이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생 배 한 번 타본 적 없는 사람을 해군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부유층 이사들과 예전 군대 동료들을 정부 강요로 계속 임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랜트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시작하셔야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끝곡 Mr. Mister의 Is It Love 들어보시죠. I say I love you, I hold you near me. You say I scare you. Well, that's your fear. I know the message my heart is sending, but you don't read it. You keep me guessing. Is it love? Is it love we're after? Is it love? Is it love? The broken record goes round and round. In a circle without a sound, I'm underwater in overdrive. You hide in laughter. What's on your mind?